마가복음 4장에서는 특히 씨 뿌리는 비유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그 말씀, 비유, 씨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등격 위에 두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뒤, 그 앞에 있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씨 뿌리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자, 씨를 뿌릴 때,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뿌리면 이제 좋은 그냥 논에 뿌려지기도 하고 밭에 뿌려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씨 중에는 이렇게 뿌릴 때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런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좋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밭이냐라는, 예,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첫 번째 던지는, 예, 화두가 그겁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두 번째는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에 자 열매 맺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한 사람만 건져도, 한 사람만 열매를 맺어도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다 얻고도 남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자, 씨는 일단은 뿌려야 되죠. 물론 새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 속에 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수박이 나기도 하고 호박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그런 거고, 호박을 심고 수박을 심고 벽실을 심어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했죠. 자,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자,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 잤다가 일어났다 하고, 물론 물도 주고 또 논두렁도 베어주고 풀도 관리하고 또 피도 뽑아주고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그 벽씨가 자라서 작은 이렇게 모로 나오더니 쑥 커가지고 이제 이삭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씨만 뿌려서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조건 심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얼마나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을 뿐입니다. 기도를 심고 또 예배를 심고 헌신을 심고 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을 심습니다. 헌신을 심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붙어 있어서 하여튼 부지런히 심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인데, 사실은 요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또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농부는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랍니다. 이 복음의 씨앗, 우리가 복음을 심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작은 씨가 되죠. 그런데 점점 자라나, 그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자라났을 때에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마지막이 추수다라고 그랬어요. 자,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추수 때는 이제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추수는 알곡 추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데 이건 심판의 추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그 말씀을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됐는데 요엘서에도 그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엘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알곡 추수와 가라지 추수, 심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추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었습니다. 싹이 자라고 또 점점 자라나서 알곡이 되고 그리고 추수한 그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알곡이었는가 아니면 가라지였는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수하는 농부가 있고 그 농부 추수를 심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자라나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또 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교회의 역할에서 이 한 영혼이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냐고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행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이 여물어 결실하는 그 과정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성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늘 승리의 역사지만 매 순간 불의가 패하고 정의가 승리한다거나 아니면은 획기적인 어떤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확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라나는 과정이 확연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만큼 분명하게 한 영혼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자라는 그 모습 보면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쑥 자라있는 그 모습, 콩나물도 물을 뿌리면 쑥 빠지고 물을 뿌리면 쑥 빠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콩나물이 쑥 자라나서 먹을 만큼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오늘 기도하고 나가다가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날아가고 거의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부지런히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과연 얼마나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부어서 쑥 빠지고 물을 부어서 쑥 빠지는데 어느 순간 자라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자라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는 것이 필요한데,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말씀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이해되고 아 은혜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다 듣고 잊어버려도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있고 하나님 나라 원리 속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고 기억력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예, 당연합니다. 예, 생각 안 납니다. 꼭 뭐 생각나봤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 받고 아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끄덕끄덕하고 그때 기도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 영혼은요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라고 지금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자, 30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사실 이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씨의 대표성을 띈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겨자씨가 있는데 마치 그 이렇게 자라나서 꽃이 피는 모습이 꼭 유채 꽃과 같이 생겼어요. 유채와는 다른데 노란 유채꽃, 또 크기도 유채꽃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상당히 한 1, 2m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길 때는 아주 작은 씨인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이 나는 지금 그 원리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하나와 그 씨에서 나는 큰 어떤 그 가지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인데 저들이 가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19명 가서 거기서 몸을, 아니, 거기서 몇십 년을 살면서 선교해도 얼마나 이룰까 말까 하는데 그들이 가서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어느 한 영혼이 변화되고 도전을 받아서 그 태국에 있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태국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잖아요. 아니 선교사님 몇 분이 들어와서 복음을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올리는 그렇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제국의 로마 제국의 그 핵심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활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식민지 로마 식민지 아주 변방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분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렇게 순교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로마 황제가 변화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한날은 예수님 자신이고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날의 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겨자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 때문에 수많은 또 겨자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이것을 구약의 원리로 따지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꿈속에 신상을 깨뜨리는 하늘에서 나온 손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이 돌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다. 이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 돌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예수님 자신에서부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깨우고 하는 사이에 언덕 쑥 자라서 열매 추수할 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당장 어떤 성장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3대 동일 신앙으로 그냥 복음만 뿌려주면 씨앗만 잘 뿌려주면 말씀만 잘 심어주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모인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만 잘 심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3대 동일신앙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고 하시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 수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지금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33절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셨어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35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랬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비유풀이처럼 별도로 비유풀이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유풀이 하다가는 주님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엉뚱하게 나아갑니다. 그게 신천지의 비유풀이죠. 아니 비유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다 풀이를 해 주었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다 해석해놨는데 아니 해석해놓은 것을 또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엉뚱하게 그냥 다르게 나가는 거죠. 이게 신천지의 비유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따로 적용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비밀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해석을 해 다 주셨어요.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 신천지 가서 비프리를 듣고 와 하고 은혜 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은혜 받는 순간에 내 영혼이 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 비프리로 은혜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풀으신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유를 풀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풀이를 듣게 하신 것도 우리를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택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올리와 같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우리 자녀들 3대 동일 신앙으로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알듯 모르듯 우리가 이렇게 잘 확인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쑥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라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뿌릴 뿐이오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열심히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19명의 단기 선교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작은 몸짓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도전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 태국 땅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